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어제는 좀 대형 교회 이 목회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기는 큰 교회인데도 한 20여 명 모여서 영상을 찍느냐고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또 위로를 받는 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대형 교회도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작은 교회도 더 뭐 적은 숫자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본질 앞에 또 집중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관리의 딸의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한 관리의 딸이 죽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히 넘지 못할 한계와 같은 거죠.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겪게 되고, 또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한계를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내 힘이 모자라다, 내 실력이 모자라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한계를 만날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던 일이 멈춘다는 거죠. 하던 일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거기서 절망하게 되고, 우린 거기서 인생의 삶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한계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망하고 또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일들, 그 원망하는 일들, 체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죠. 한계에 부딪히면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망을 하거나 또는 체념하는 반응이 있고요. 또 한 반응은 극복하려고 하는 반응이죠. 도전하고 또 한계에 부딪혔지만 거기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더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망해야 되는가? 또 체념해야 되는가? 또는 원망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극복하고자 해야 되는가? 이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놓인 현실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지요. 부딪혀 있어요.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야 할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한계는 바로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모든 한계,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문제로부터 풀어낼 수 있는 시작점은 결국 예수님을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의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계를 넘어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수많은 한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힘의 버거운 일들, 내 능력의 버거운 일들, 내 실력의 버거운 일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버거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는 거죠. 내 실력 밖의 일이었는데 때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없으면, 아예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큰 믿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작으면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경건회가 마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 피해 금액이 몇 조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 몇 조요. 피해 금액이 몇 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똑같은 허리케인이 대한민국에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허리케인이 이 대한민국에 불었으면요, 대한민국의 기능이 상실합니다. 나라의 기능이 상실합니다.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죠. 마찬가지로요, 이번에 이 중국의 쌈샷댐 이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을 완전 덮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입니다. 이것이 무너질까 하는 것이 늘 조심스러웠잖아요. 만약에 중국에 이번에 내렸던 그 어마어마한 비가 대한민국에 똑같이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 다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셨어요. 바람, 태풍 얼마 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허리케인을 불게 하셨다면 대한민국의 나라의 기능을 상실했을 텐데 그래도 이 나라에는 허리케인이 불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긴장들 하고 있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뉴스에 프랑스의 1일 확진자 수, 1일 감염자 수가 5천 명을 육박합니다. 5천 명이요. 500명도 아니고 5천 명을 육박합니다. 프랑스가요. 미국은요. 미국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585만 8,857명이 감염자예요. 585만 8,857명. 우리나라는요, 현재까지 감염자가 19,067명. 19,067명. 격리 해제자는 14,765명.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는 정말 작아요. 와, 만약에 미국처럼 프랑스처럼 우리에게 감염자가 그렇게 급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면 아마 나라의 의료 계통은 다 무너질 겁니다. 다 마비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 큰 나라에게는 아, 큰 어려움도 오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면 큰 믿음을 가질수록 우린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혀 있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브이치치와 카나의 브이치치의 공저인 이 부부의 한계를 껴안는 결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의 한계를 껴안는 결혼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닉 브이치치는 팔, 양쪽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양쪽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적이죠.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닉 브이치치와 결혼했던 닉 카나에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어린 적에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늘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버려지고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그 삶의 내용을 가진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닉 브이치치는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모든 건 다 해도 결혼만큼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카나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그 부인도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어릴 적에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또 닉 브이치치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잖아요. 두 팔 없이 두 다리 없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데, 이 책의 그 제목을 보니까, 원제에 보니까 Love Without Limits라고 하는 돼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통상의 번역으로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아닙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계를 껴안는 결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계를 껴안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한계를 껴안는 결혼. 더 분명히 결혼도 평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평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로 그 한계를 끼얹는 그 결혼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자녀들도 낳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데, 그 책의 내용 페이지 수로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옮겨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계 없는 사랑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물론 세상의 다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내 육체는 물론이고 내 지혜도 툭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계 없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매일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의 육체도 한계에 부딪히고요. 자신의 지혜도 한계에 부딪히고요. 수없이 한계에 부딪히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계 없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매일 나를 변화시킨다.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더 좋은 남편이요, 더 좋은 아버지,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원하는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끝없이 사랑할 능력이 있음을 믿길 바란다. 하나님의 배우자와 자녀를 깊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다음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끝없이 사랑할 능력이 있음을 믿길 바란다. 끝없이 사랑할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변화를 꿈꾸는 거죠. 날마다 오늘의 그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놓여진 그 부딪혀 있는 한계에 있어서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뒤로 숨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변화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딸을 둔 이 관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보세요. 18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둘 가지 중에 하나죠.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여러분, 이 믿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아와서 그가 그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 풍속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 풍속에 보면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여기서는 떠드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곡하는 자들입니다. 곡하는 자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곡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사서 돈을 좀 줘서 그리고 옆에서 내내 곡하게 아이고 아이고 내내 놀다 고습 치다가 놀다가 손님 오면 아이고 아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 어릴 적에도. 유대의 장례 풍속에도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막 열심히 연주를 하고 열심히 시끄럽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그 비극을 잠시 잠깐이나 막 이 시끄러움 속에 빼앗겨서 그래서 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시끄러운 사람을 두고 주변에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그래서 좀 잠시 잠깐이나 이 죽음의 비극을 좀 느끼지 않도록 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돕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부자들은 이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이들을 주변에 많이 고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도록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주변에 있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장례 문화가 그래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물러가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두려움은 이 죽음의 분위기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얘기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도 이 주변에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더 무섭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나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다 끝났다. 막 이 주변에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들이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죽음, 즉 우리의 한계를 보고 계시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죽음을 봅니다. 한계를 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이젠 끝이다. 이젠 다 절망이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 똑같은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 일시적인 그런 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포기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의 근심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때에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음조차도 부활의 아침에 다시 기쁨으로 깨어나는 소망 가운데 휴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우리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잠시 잠깐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깨어날 소망 가운데 주시는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조차도 버리고 있어요. 믿음조차도 포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싸워 극복해야 하는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현혹되고 피리 부는 자들의 소리에 현혹되어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 죽은 딸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얘기합니다.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라고 하는 것이고,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우리 주님은 죽은 아이를 그렇게 소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도 어떤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조금도 애씀이나 수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저 손을 잡고 잠자는 아이 깨우듯이 그냥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한계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한계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아야 될 이유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한계이지만, 우리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 중에는 죽은 딸과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죽은 딸을 가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된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과 쓰라린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거듭되는 실패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잠 못 들게 하는 그 부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끊으려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 하면서도 솔직히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입술로만 고백하라고 지어진 사도신경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뒷부분에 비웃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비웃더라.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지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한계로 볼 때, 능력의 한계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비웃는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방금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죽은 자를 살립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하니 비웃는 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떤 비웃음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비웃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 달리다곰 소녀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너무도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욱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소문이 흘러가 교회의 거룩함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힘듭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힘든 자는 더 힘들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힘든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더 힘들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고3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현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그 공부가 손에 잡히겠습니까? 어수선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지금 고3 친구들입니다. 시험 준비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손에 안 잡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고 주고 싶었고 또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선물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커피 두 잔과 케이크 두 개 해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본래 이 학생들, 요즘 아이들, 저도 고등학생 딸이 있지만 문자 보내면 굉장히 짰습니다. 냉, 그래, 오케이, 요 정도 해서 문자 보내지 장문을 안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답 문자를 보내는데 장문을 보냅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달리다곰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음이 정복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조차도 마치 죽은 소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죽어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영성은 살아있으십니까? 구령의 열정은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감정은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까? 섬김의 손발은 어떻습니까? 혹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섬길 줄 모르고 하나도 나눌 줄 모르는 상태에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국가와 국민도 일어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달리다곰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온 소문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당당히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힘든 자들이여, 달리다곰 일어나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이들이여, 달리다곰 일어나라.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끼니가 되어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이들이여, 달리다곰 일어나라. 지금도 각종 질병으로 특히 항암증인 치료 중인 분인들이여, 달리다곰 일어나라. 감염자의 재확산으로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방역에 제대로 좀처럼 잘 잡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방역 담당자들이여, 달리다곰 일어나라.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정부 방침을 철저히 지켰지만 몇몇 교회의 안일한 태도를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여, 달리다곰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요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죽은 소녀와 같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믿음도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오랫동안 겪으며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모함도 식어져 없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 한국교회의 현실은 주변에서 곡소리를 하고 슬픈 피리 소리를 불면서 죽음의 상태에 몸은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곰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꼭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멈춰 세우는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에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많이 아픕니다. 아니,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본질을 점검하며 다시 주를 바라보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이 시간 다시 믿음을 준비하여 달리다곰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 따라 나갈 때 다시 살아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죽음의 상태에서 원망하거나 체념하기보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겨운 한계 앞에 쩔쩔매기보다 다시 믿음으로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